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다시 불러서 말씀하시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하나,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다시 불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으니까 앞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한번 불렀고 이번에 두 번째 부르시는 건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예수님과 대화한 사람들은 무리가 아니라 예루살렘으로부터 파견된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룹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찌하여 굳이 사람들을 다시 불러 말씀하셨다라고 기록하는 걸까요? 이것은 마가가 자주 쓰는 기법입니다. 마가는 마태보다 이 다시라는 헬라어 팔린을 훨씬 더 많이 사용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마가복음이 누가복음보다 분량이 더 적잖아요. 그래서 성경 읽기를 할 때 훨씬 빨리 지나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는 팔린을 9번 밖에 쓰지 않는 데 반해 마가는 27번이나 이 헬라어 팔린을 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마가는 다시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반복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과연 마가가 이처럼 다시라는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짧은 시간 안에 여러분이 이해하기 쉬우실 수 있도록 PPT를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앞 문맥에서 사용된 네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장 1절입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설명을 보고 들으실 때 과연 공통점이 무엇인지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2장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십니다. 3장 1절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십니다. 말씀하시는 거죠. 마지막 4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였거늘. 마가는 이처럼 예수님께서 어떤 장소를 옮겨서 뭔가 사역을 시작하실 때 다시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공통점이 눈에 들어오십니까?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무리나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는 상황입니다. 다음 페이지, 네, 공통점이 있죠. 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는 상황에서 마가는 다시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 무엇을 부각시키고 싶은 걸까요? 예수님께서 어디서든, 뭐 예를 들어서 앞서 보셨겠지만 회당에서든 가버나움이라는 마을에서든 지금으로 따지면 도시겠죠. 도시에서든 바닷가에서든 회당에서든 어디서든 또 어떤 상황에서도 반복적으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다는 상황을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 마가는 특별히 다시라는 표현을 반복해서 씁니다. 이처럼 장소는 다르지만 재미있는 게요. 상황은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자, 저항과 공격을 받으시는 상황입니다. 자, 2장 1절에서는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죄를 사하세요. 이때 한 서기관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굉장히 화를 내죠. 두 번째 2장 13절에서는 세리 레위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마태죠.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고 그 이후에 여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십니다. 이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뭐라고 비난합니까?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가? 자, 세 번째 3장 1절에서는 안식일에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십니다. 이건 사람들이 파놓은 함정이었어요. 예수를 고발하기 위해서 안식일에 그 사람을 놔두고 과연 고치시는가 안 고치시는가 이렇게 주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떻습니까? 장소는 다 달라도 상황은 동일하죠. 저항을 받으시고 공격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 페이지요. 자, 그런데 4장 1절은 좀 달라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로 가르치십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 비유로 가르치세요. 7가지 또는 8가지로 가르치십니다. 그것과 병행 본문이라 할 수 있는 것이 마가복음 4장입니다. 4장에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로 가르치십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7장 14절 오늘 읽은 본문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가 생략되어 있어요.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운데. 자,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여기서도 다시라고 표현하죠. 그 이유는 예수님이 동일하게 저항과 공격을 받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제 잘 듣고 또 설명을 들었듯이 지금 정결법을 놓고 시비가 붙었어요. 그런 공격받는 상황에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다시라는 표현을 쓴 거죠. 예수님은 이처럼 지속적으로 사람이라기보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율법학자들이죠, 그들로부터 계속해서 비난과 공격을 받고 계세요. 그런 지속적인 공격 속에서도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꿋꿋하게 변함없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부각시키기 위해 마가는 다시라는 표현을 일부러 반복적으로 쓰는 거죠. 특별히 오늘은 사람들에게 가르치실 때 무엇으로 가르치시죠? 비유로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비유의 내용과 그 의미가 오늘 본문이 되겠습니다. 먼저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네, 사람에 대한 비유입니다. 수수께끼 같죠? 자,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수수께끼 같습니다. 자, 무슨 내용일까요? 예수님은 여기서 왜 더럽다라는 말을 쓰실까요? 예수님이 지금 처한 상황, 받고 계시는 공격, 비난에 비추어서 생각해야죠. 앞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정한 손으로,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을 먹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공격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이 사용된 부정하다라는 단어와 더럽다는 단어가 동일한 단어입니다. 정결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죠. 예수님은 저들이 한 공격의 내용을 그대로 차용해서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주고 계십니다.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을 먹으면 사람이 부정해진다는 저들의 신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 자체를 부정하십니다. 그리고 무엇이 참으로 사람을 더럽게 하는지를 가르치십니다. 문제는 제자들도 이 비유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어요. 집에 들어가자마자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신 이후에 가르쳐 주십니다. 18절과 1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갑니다.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자, 음식을 먹는 것을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에 비유하시죠. 이렇게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할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음식물은 마음으로 들어가지 않고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나갈 뿐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이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는 거죠. 물론 오늘날은 이 음식을 먹을 때 단지 배를 채우기 위해서만 먹지 않습니다. 그렇죠? 저도 아침에 이렇게 커피를 내리면서 커피를 마시면 마음이 되게 정결해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마음이 평안해지면서 하루를 좀 행복하게 그리고 집중해서 시작할 수 있겠다. 커피를 먹죠. 또 누군가는 직장에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매운 게 생각이 나셔요. 그래서 매운 떡볶이를 먹거나 엽떡을 먹거나 닭발을 먹습니다. 그러면 속이 풀리죠. 스트레스가 풀리고 마음이 뭔가 해갈되는 어떤 직장 상사의 어떤 더러운 공격으로부터 죄송합니다. 마음이 좀 깨끗해지는, 치유되는 그런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물론 이런 차원에서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닌 거죠. 그렇죠? 2000년 전에 뭐 얼마나 음식이 대단했겠습니까? 가질 수가 얼마나 다양했겠어요? 당시에 서민들이 먹었던 음식인데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차원은 이런 것이 아닙니다.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음식은 배로 들어갑니다. 마음으로 들어가지 않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갈 뿐입니다. 그럼 진정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마음으로 안으로부터 나오는 거라는 거죠. 그게 무엇입니까? 20절부터 23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미 예전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한탄한 바 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이처럼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 심히 부패하고 썩은 것은 이 만물이나 음식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다, 이렇게 한탄했어요. 그러므로 이 사람들을 더럽게 하는 것은 음식이 아니라는 거죠. 이 사람의 속에서부터, 이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라는 진리를 예수님께서 다시 깨우치십니다. 악한 생각에서 비롯되는, 인간의 죄성에서 비롯되는 이 모든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서 예로 드신 서원이 뭐죠? 고르반 서원이죠. 고르반 서원도 사실 말로 들으면 되게 선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렇게 선하게, 사실 선한 의도로 만들어진 이 고르반 서원도 사람의 악한 의도로 얼마든지 악용될 수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정결법을 비롯해서 모든 율법을 철저히 지킨다라고 자부하는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사실은 이 율법을 대표하는 십계명 자체를 어기고 있다라고 꼬집어 말씀하십니다. 앞서 고르반 서원은 십계명 중에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율법을 어기는 거죠. 이어서 6계명부터 10계명이 무엇입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이웃의 물건을 탐내지 말라. 이 6계명부터 10계명조차도 다 어기고 있다, 사실은 예수님이 이렇게 지적하시는 겁니다. 왜죠? 그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기 때문입니까? 살인, 음란, 도둑질, 속임, 탐욕과 같은 인간의 죄성이, 악한 의도가 저들의 마음속에 있음을 훤히 들여다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역 초기에 예수님은 이미 율법을 재해석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을 지키고 있다고 자부한다.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한다. 형제에 대하여 노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누구든지 간음하지 말라는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한다. 여자를 음욕을 품고 보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하였다. 예수님은 이미 율법을 재해석하셨습니다. 마태는 당시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놀라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권위 있게 말씀하셨습니다. 율법학자들과 달리, 당시의 랍비들과 달리 권위를 가지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굉장히 놀랐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다른 가르침이었죠. 사실 예수님께서 사람들 앞에서 시원하게 지적하신 그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 전부 다 사실 당시 대중으로부터 깊은 존경을 받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조차, 유대인들이 인정하는 이런 사람들조차 구원받지 못한다면 과연 누가, 이 땅에 누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사람의 어떤 행위로도,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도 구원받을 수,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묵묵하게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십니다. 앞서 예수님께서 수천 명의 사람들을 빈들에서 먹이셨을 때 사람들이 눈이 돌아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억지로 왕으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든 사람들의 인정과 좋아요를 다 뿌리치고 여전히 묵묵하게 골고다 언덕을 향해 걸어가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죽는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합니다. 적어도 제자들이라도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줘야죠. 그런데 모릅니다. 무지합니다. 믿어드리지 못해요. 이 모든 무지와 오해를 무릅쓰고 예수님은 꿋꿋하게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십니다. 모든 복음서는 그래서 십자가를 향해 있습니다. 이 모든 공격과 오해와 비난을 무릅쓰고 지속적으로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하셨지만 예수님은 여전히 꿋꿋하게 굳세게 골고다 언덕을 향해 십자가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십니다. 변함없이 그렇게 걸어가십니다. 다시 또 다시 또 다시 어디에서든 어떤 상황에서든 바른 말씀을 가르치시며 그렇게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십니다. 마가복음의 큰 주제는 제자도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가 부름받는 곳이 어디든, 내가 처한 곳이 어디든, 내가 처한 상황이 무엇이든, 설령 믿음의 큰 저항과 오해와 공격과 비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길을 향해 묵묵히 나가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의 인정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나를 향해 좋아요라고 환호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묵묵하게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향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게 살아가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